2020년 4월 19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를 오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하와의 후손 세 번째 말씀으로 아내 십보라의 제목으로 하와의 사명, 전달자 하와, 예수의 표징으로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과 출애굽기 2장과 4장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합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여덟 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갑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출애굽기 2장 15절 23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대밀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대밀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4장 19절에서 20절 갑니다. 출애굽기.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여자는 모든 산 것의 어미가 되는 하와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껏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설정에서 여자는 하와로서 특별한 사명과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담이 처음 여성을 여자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순전히 남자의 동반자로서 필요를 채워준다는 일방적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무서운 저주와 타락을 직접 체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아담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타락으로 이끈 동기를 제공한 여자, 자기와 사이가 틀어져 버린 서먹해지고 소원해진 여자 사람, 아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여자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 하와를 추가하는데 뜻은 모든 산 것의 어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점이 자기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하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그 세상을 구원받는 가운데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그런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편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인 관점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와로 이름 아담이 이름을 지은 동기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여자는 어미로 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려고 하와로 아담이 이름 지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담이 하와로 이름을 지은 것은 규정과 그런 명령을 여자에게 줄 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단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 여자의 놀랍고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겠다는 일종의 수락 선언문 내지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아내 사람 여자가 모든 산 것의 어미라고 고백함은 남자 사람 본인도 여자가 하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결기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요셉입니다. 정혼하였지만 자기 아내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갓난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없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또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 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재이주하는 수고를 요셉이 감당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여자가 하와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이 하와를 세상의 아담된 남자들이 어떻게 조력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이 알려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모든 산 것의 어미가 되는 하와적 사명을 남자가 수행해야 할 함께 도와야 할 동반자적인 사명은 외면한 채 여자에게 엄마라는 그 역할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관행과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전통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태가 되었든지 간에 핵심을 잃은 성경적인 핵심을 잃은 관점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강조를 해야 할 것은 이미 어미로서 살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강요가 아닌 설명이 해설이면 되겠고요. 강조와 당부는 남자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사명을 가진 남자들이 남편으로, 아들로, 아버지로, 오빠로, 심지어는 할아버지로서, 아저씨로서 어떻게 아담적인 사명을 가지고 집안의 여자들이 또는 주변에 와 있는 여성들이 산 것의 어미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지 논의하고 조력하고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전달하는 하와의 사명이 잘 되어야 남자가 사는 세상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하와를 풀기를 산 것의 어미가 아니고 모든을 넣습니다. 모든 산 것의 어미라고 한 뜻은 모성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이 단순히 집에서 애를 낳고 자기 애를 키우는 여기에서만 국한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요게벳은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어미가 되었지만 이집트의 공주는 먼저는 위탁가정의 보육비를 대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입양을 통해서 어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당시로는 정상급 산부인과 의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와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커리어와 목숨까지 담보를 맡기고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면을 기뻐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도 어미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바른 것에 산 것에 어미가 되니까 자기들도 어미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가 하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여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함께 해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일터가 되었든지 학교 이웃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남자와 여자는 모든 분야에서 생명을 전달하는 하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조력하는 파트너이고 그렇게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되는 정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 사역의 전달자 되는 일에는 더욱더 하와의 사명의 파트너됨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둘째로 하와로서 나쁜 남자들에게 표현을 하자면요.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는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잠시 부부 상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와 십보라 부부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장 십보라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제사장의 소위 말하는 칠공주파 보통이 아닌 그 딸들이 일곱 명이 모여서 그래도 그 감당하지 못하는 불황배 일당 같은 그 동네 목자들을 그저 한 몸이 홀로 당당히 상대해서 그 여자들을 그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불황배처럼 텃세를 부리고 순위에서 밀려나게 할 때에 그냥 옆에 있던 외국인이 불쑥 나타나서 아예 현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서 물까지 먹이는 친절을 베푸는데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당시의 풍습이 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도 잠시 기다려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에게 통보를 하고 소식을 전해서 지침을 받아서 와서 뭔가 대접을 표시를 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한 듯이 말을 하는 것 이런 장면들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제 추정으로서는 추정입니다. 뭔가 이 일곱 명의 그 딸들이 이 외국인은 좀 수상하고 뭔가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직감으로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 남자는 보통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요. 쫓기는 범죄자에다가 그 출신과 성장 배경도 복잡합니다. 히브리종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자랐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또 나가서 뭔가 정의감에 불타서 약자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지켜주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묶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게요, 혜택을 받는 남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함께 식구로서 그냥 남편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아들이 남동생이나 오빠나 집안의 아저씨가 그런다면은 그건 어리파 조폭이면 아예 그런 줄 알겠지만 이게 보통 힘든 사정이 식구로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자기가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미디안 여자랑 결혼했으면 미디안에서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첫애를 낳으니까 이름이 방인이에요. 성은 이씨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게 게르솜의 뜻입니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의미와 보람을 가질지도 정하지 못하고 그저 방랑자처럼 마음의 안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과 이렇게 홀로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남자와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 그 남자는 천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입장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최소한 성경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하와의 사명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음을 성경이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함께 말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정도의 지나친 책임감은 주제넘은 월권이다. 내가 너에게 감당해라고 맡겨준 책임은 생명의 전달자이고 생명의 배달자의 책임이지 내가 생명 자체는 아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너는 구원의 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배달한 그 생명을 가지고 택배처럼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취급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내 책임도 내 몫이 아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그것만 할 뿐입니다. 또 여자는 하와로서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으로 망해가는 그 남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남자를 사명자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기괴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막에 그저 혼자 있지만은 가만히 있는 모세를 사막으로 찾아가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설득하고 윽박 지르다시피 해서 간신히 수락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순종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쫓아가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와 배경은 십보라가 그 위기적 상황에서 처한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종종 보는 정치적인 장면을 소환합니다. 대법원의 판사 자리가 비면은 대통령이 인물을 추천해서 상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원의 인준청문회라는 그 아주 힘든 그 질의와 응답을 통과해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드디어 대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모세는 말하자면은 청문회를 통과하는 중인데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서 탈락의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려 직접 개입을 하셨을까요? 백성이 불쌍하고 도탄에 빠진 소리를 들으셨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냉정하게 말해서 어디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에 빠진 그런 종살이 하게 된 식민지대 민족들이 한둘입니까? 수다한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만 그렇게 친히 구원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나고 선하고 대단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근거로 성경이 밝히는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나오기 전의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열두 자식들의 행태가 이게 세상적인 도덕 기준으로 봐도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참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상을 찡그리게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 어떻게 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다른 특별한 조건들을 보편적인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정되어서 요구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생에 딱 한 번 생후 8일 된 남자 아기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할례를 정작 모세는 자기 자식 중의 한 명에게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대통령으로 뽑고 보니까 대법원장으로 뽑고 보니까 그 나라 시민이 아니라 말씀과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십보라가 아이 한 명의 양피를 베어서 던졌다는 것을 보아서도 제 추정입니다. 게르솜은 첫 아이는 했는데 둘째 아이 엘르아살이 이사한다고 바빠서 그랬는지 그 파리를 놓쳐서 그랬는지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찝찝해도 저 멀리 발치 밀어놓고 별일이 없겠지 했는데 터진 것입니다. 마치 내 언젠가는 이 일이 한 번은 터질 줄 알았다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사건입니다. 처음 나쁜 남자 구하는 정도의 하와의 사명보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한 희생과 헌신과 이해를 요구하는 전달자 하와의 사명입니다. 이럴 때 십보라는 그냥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고개 살짝 돌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보라에게 누가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또 하나님은 꼭 모세가 필요해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딴 사람 얼마든지 모세의 역할을 대행할 사람은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또 이 세상에서 대체할 것 없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본질상 대체 가능한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십보라 입장에서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남자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미래가 보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위해와 어려움이 기다리는 외국 생활을 뭐 좋다고 쫓아갑니까?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례인 줄 알았고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알았을까요? 제 추정이지만은 그 전에 모세가 첫 아들을 데리고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저의 합리적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들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엘르아살에 대해서도 해야 안 되냐 했을 때에 그 남자가 쓸데없는데 고집이 세고 그 십보라가 여러 번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십보라가 어휴 싸다 싸 그래 싶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십보라가 하와이의 사명으로 남편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자식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를 구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싯돌을 들고 해야 될 남편이나 아들이나 그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바로 그 할례를 행하는 일을 여자로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는 십보라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양피를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며 발을 부둥켜 안고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십보라는 모든 산 것을 살리라는 하와의 사명을 가지고 남편을 보자기처럼 싸는데 피의 언약으로 싼 것입니다. 자식의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십보라의 행동을 의로 여기시고 그 남편 모세와 사명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비근한 하와의 사명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리우라는 명령을 쫓아서 내릴 때에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에게 기생 라합은 예수의 족본에 이름을 얹히게끔 성경은 하셨습니다. 십보라와 같은 하와의 조선으로 생명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한 것을 성경이 알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순간에 여러분 그 남자들이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그런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보라와 그녀가 하와의 후손으로 양피를 베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사역의 징표고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는 풀어주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저는 십보라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열두를 사도로 사명을 주셨지만 서로 발을 씻지 않으면 이 생명운동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하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위험을 느낄 정도로 비밀을 털어놓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되는 것은 그래야 제대로 제 모습을 평가하는 근사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부드럽고 다정히 보는 시각을 익히고 배워서 타인이 마치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의 기술과 그 의도를 믿고 맡기듯이 나에게 서로가 서로를 맡길 수 있는 영적 수술을 맡길 때에 이런 신뢰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런 신뢰하는 동지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인 겸손의 자세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모자라서 숙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원래 위치에 있던 것이었지.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발을 씻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발을 깨끗한 사람입니다.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이 더럽고 오염된 흠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내 손을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내저으며 힐난하고 비난하고 지적질을 하는 데 쓰는지요. 그리고 내 자세를 허리에 대고 고압적으로 팔을 대며 상대에 대해서 뻣뻣이 하는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자격도 되는 입장이지만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하와를 후손을 통해 십보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준 것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고개를 더 숙이고 자세까지 낮추어서 상대의 발을 씻는데 집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과 표정과 언어가 예수의 대속의 핏공로를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발을 씻는 자세 겸손입니다.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를 보고 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의 흉한 발을 싸매어 주신 작은 예수들, 그런 작은 예수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면 하고도 남습니다. 금번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교제와 친교가 피상적이고 밥만 먹고 세속적인 대화로만 수다를 떨다가 그치는 그런 친교의 단계를 벗어나서 진실하게 신뢰하며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아픔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예수의 피를 나누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정황에서 생명의 전달자 하와의 사명을 잘 이루게 되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여자의 후손과 그 하와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서 여자의 후손의 완성자 되신 예수와 그의 축복이 모든 곳마다 충만하여 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